할렐루야. 저 체육관에도 할렐루야. 정말 알 수가 있나요? 여기 보이네요. 네. 자, 우리 저녁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이 본당에서 세례교인 이상 참석하는 2012년 예결산 13년을 위한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따라서 오늘 예배는 정상대로 끝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1, 2, 3, 4, 5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네 가지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외우자다.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교회는 자, 첫째는 통일성, 두 번째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예,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워낙 또 잘 가리키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가 교회 성도로서 또 교회 멤버십을 가진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외우십시오. 자, 오늘은 개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개척하라,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하라는 단순한 문장 자체의 의미를 미리 상상하지 마시고 다 전제를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요셉지파 얘기입니다. 이제 요구는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복을 받아도 두 배를 더 받았는데 땅 분배에서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가 적어도 남들보다 규모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은혜를 두 배로 받았다면 땅 분배도 걸맞는 대우를 두 배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요.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네가 개척하라 두 번이 나오죠. 몇 절에 또 나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요셉의 지파가 요셉의 족속이 이 땅 분배 과정에서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우리 규모를 봐라. 살림 규모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커졌는데 이게 뭐냐, 땅이 꼬라지가. 또 분배한 땅이라고는 앤 골짜기에다가 쓸모없는 땅만 주고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 지파의 규모에 걸맞게 대우 좀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아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맞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른 지파보다는 몇 배의 은혜를 준 만큼 가서 개척해, 개척. 그 얘기예요. 뉘앙스가 조금 그렇죠. 이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척하라는 말의 진의를 이해하시려면 요셉 지파의 역사를 파헤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지파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두 아들을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열두 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죠? 예.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의 아들 둘이가 아버지 대신해서 지파로 들어가요. 그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한 다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지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셉은 누구하고 동격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렇죠. 야곱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아들 중에 레위가 빠지죠. 레위는 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안 들어가요. 여호와가 친히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 분배도 받질 않죠. 그래서 그 요셉과 레위가 빠진 두 자리에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감으로써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신 요셉은 자동적으로 누구와 동격이 돼요? 아버지와 동격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자기 아들 둘이가 자기 형들 서열의 지파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그림일까? 우리 창세기 49장을 좀 열어봅니다. 창세기 49장. 아주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씩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죠. 축복을 빕니다. 그러다가 요셉 순서가 왔어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무슨 곁입니까? 샘 곁이니까 이 가지는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안 마르죠? 샘 곁에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뭘 넘었어요? 담을 넘어버렸어요, 담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복을 빈 내용이에요.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다. 우리 3.1교회 젊은이들 전부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 아멘이 조금 후회가 될 거예요. 가다 보면 눈치를 보면서 아멘을 해야지. 근데 아멘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이 가지는 좀처럼 마르지 않는 가지예요. 근데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어버렸어요. 담을 넘어버렸다는 말은 요셉의 영향력이 집안에 머무는 영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칩니까? 실질적으로 제국의 실력자가 돼요. 그래서 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를 먹여 살려요. 한 나라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자체를 먹여 살려요.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담을 넘었더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대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요셉의 고단했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 배다른 복잡한 사정을 가진 형제들이 이 총애받던 요셉을 얼마나 학대하고 질시했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공격 앞에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듯 꺼질 듯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까지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요. 세상이 무척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여기 딱 시 한 줄로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세상이 달려붙어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공격하고 핍박을 했지만,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누구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죠? 야곱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들 앉혀놓고 이 축복을 빌면서 야곱의 전능자. 그럼 야곱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능자 누구예요? 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자, 이 본문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인생은 사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꼬여왔습니다. 누구의 손을 힘입어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목자는 오실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내다보는 그림임 동시에 요셉의 일생에 담아진 메시아의 상이에요. 좀 잘 보세요. 요셉의 일생은 신기하게도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과 오버랩되는 일생을 걸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맡았던 이미지와 그림이 뭐예요? 미움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림이었어요. 정확하게 요셉이 주님이 오셔서 걸어야 될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아무 잘못 없이 누구처럼? 오실 목자, 그 그리스도처럼. 조금 더 보십시다. 25절. 네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 아버지의 하나님은, 네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본문을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 누구? 야곱. 야곱의 축복이 누구보다 낫대요? 야곱의 선조들보다 낫대요. 앞을 보세요. 이런 거죠. 지금 앞에다가 요셉을 앉혀놓고 안수하고 복을 빌면서 네 애비의 축복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축복이 누구보다 나아요? 선조의 축복보다 낫대요. 선조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선조가 누구누굽니까? 바로 윗선조가 이삭, 그 위에는 아브라함. 그러면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한 복보다 내 복이 낫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야, 어떻게 이런 어려운 엄청난 말을 이렇게 쉽게 할까? 죽기 전에 진짜 맛이 갔나? 맛이 가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런 얘기죠. 내 축복이 우리 선조들 합한 축복보다 낫다. 자, 그러면 물질적인 복이었다면 야곱은 이삭 한 사람만 놓고 비교해도 잽이 안 돼요. 이 잽이 안 된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닌데 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뭐가 안 된다 그래야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예? 이것도 적절치 않은 표현인가요? 이삭 하나만 놓고 비교를 해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구까지 합해요? 아브라함까지 합한 복보다 지가 낫대요. 그러면 적어도 요셉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복의 정의가 물량적인 복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렇죠? 이 땅의 물질적인 복으로 말하자면 이삭 한 사람에게도 상대가 안 돼요, 야곱은. 더더군다나 아브라함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내복이 낫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나만큼 겪었나 누구든지 나와봐라.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을 무렵에서야 야곱이 깨닫게 돼요. 뭐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평생 그토록 못 놓고 모기를 원했고 쌓고 붙들고 내려놓지 못했던 그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졌던 세상의 복이 참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뭐라는 걸 깨달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겪었느냐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로 물려진다는 거죠? 요셉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20년 비바람에 풍랑에 모든 불순물들이 뽑혀나갔어요.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신기한 고백을 여기 요셉에게 유언처럼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겪은 걸로 말하자면 나보다 센 사람 나와봐라. 없다. 이게 진짜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매맞고 큰 애가 엄마 아빠를 더 잘할까요? 범생이들이 엄마 아빠를 더 잘할까요? 다 해보셨군요. 매맞고 큰 아이들이 엄마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범생이들은 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엄마의 그 깊은 아픔, 깊은 기쁨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말을 안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세월을 하나님과 겪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33장 13절을 보세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시작. 여기 태음은 달을 얘기합니다. 옛산의 좋은 산물과 요란 작은 언덕의 선물과. 여기에도 보면 단어 하나 건너서 복선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복이 전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요셉에게.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요셉이 일생을 살면서 맡았던 그림은 애매히 고난받는 주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은 애매히 고난받아 약한 자로서 쫓겨다니고 당하는 모습이었지만 신기하게 그런 과정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만민이 배불리움을 얻고 먹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땅에 건축자들의 버린돌처럼 오셨어요. 건축자들이 돌을 가지고 집을 짓다가 귀퉁이에 쓸모없는 것들은 잘라가지고 정지를 해서 버려버려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집을 놓는 무슨 돌이 되죠? 머릿돌이 돼요. 버린 돌이. 이와 같은 생리와 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갖추고 좀 그럴듯한 모습이 될 때 쓸 것 같죠? 자, 따라서 합니다. 꿈 깨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족하고 배부른 영혼을 쓰는 적이 없어요. 걷어내고 다 빼앗고 바닥을 쳐서 내 모습은 간 곳이 없을 때 그때야 주님이 드러나요. 인간의 끝선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복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다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두 군데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까 아멘한 분들 그런 거 할래요? 또 어디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감옥에 집어넣어질 때. 감옥에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뭔 그런 놈의 형통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관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미움받고 쫓겨다니다가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먹여 살리고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의 역할을 삼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누구의 그림이냐면 요셉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일생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서 개척하라. 이 개척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그런 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바라라고 돼 있어요. 창조하다, 창조하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자면 컷다운, 울창한 길 없는 산림에 나무를 베고 길을 내서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일생을 살아라 그 말이죠. 너희가 원천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젖먹이는 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누구를 가리키는 지적입니까? 삼일교회를 가리키는 지적이에요. 우리 각자를 가리키는 지적이에요. 자,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들보다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이 문제만은 제가 확고합니다. 저보다 복을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그게 원천의 복이에요. 일단 모든 걸 빼앗아가도 나는 택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 어느 남편이 아마 경상도 지방 출신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에게 혈기가 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나가! 소리를 빽질렀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큰 가방을 꺼내더니 알았어, 나가지. 그럼 큰 가방을 꺼내놓고 지퍼를 열어서 당신 여기 들어가. 난 당신 외엔 필요 없어. 절대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됐죠. 그 이상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20대 요 광화문에 내수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내수동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예수 만난 기쁨으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본 사람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조금 그런 똘끼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때 저를 보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만. 너무 벅차고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확 미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악하고 저주가 가득한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소동케 하는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휘몰고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여기 개척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원천의 복을 받은 요셉의 지파인 만큼 개척해라 그 말이에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그 길은 누구예요? 길을 내라는 말은 컷다운, 나무를 베어서 길을 내라는 말은 주님을 낮은 곳으로 쳐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두 배의 복을 받고 원천의 복을 누린 요셉 지파에게 향하신 시대적 명령이었어요. 너희 개척해라, 봐라, 창조하라 그 말이에요. 뭐를?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이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창조에 동역하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뜨는 태양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 밑에 굴복할까? 어둠을 몰아낼 때 그곳에 어떤 진상이 드러날까? 그런 기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개척하는 삶이에요. 지금 일곱 군데 개척할 때가 있어요. 미얀마, 일본, 캄보디아, 대만, 에? 통영, 장흥, 목포. 우리 이번에 일곱 군데 군선교, 수도권 선교까지 완전하게 훌리, 충만히 일꾼들이 채워지는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기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아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우리 점원을 나서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원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 요셉 지파를 향해서 오늘 이 저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개척하라, 개척하라,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다 된 모습, 잘난 모습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길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길을 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교회 본질의 사도성이에요. 주님 이 명령에 다가올 2013년 크신 주님께 기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산지를 우리에게